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10여 년을 했고 자녀가 2명입니다. 아내와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저희가 하는 온라인 게임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서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내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아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줬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어느새 빚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걸 간신히 막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도박 중독인 상태인 거를 잘 알고 있어서 협의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는데요.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네, 이혼하면서 이제 재산분할 명의를 이전받는 상황이세요. 이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세금을 내는 건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취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예, 하나씩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증여세는 뭘까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네.
이혼 시 재산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네. 판례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내 몫을 혼인 기간 중에 이제 형성된 재산에 따라서 내 몫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건 증여는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떤 개념일까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이혼 시 재산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산 분할의 법적 성격 그리고 분할 대상 및 범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 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가 재산 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 양도와 대가적 관계가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서요.
네.
재산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경우 상대방한테 이전을 하더라도 그거는 상대방 몫을 그냥 준 거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인데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네.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2% 인하된 1.5%의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으로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1.5%의 취득 세율이 적용이 되네요. 그럼 위자료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배상받는 손해배상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재산 분할과 달리 우리가 현금 말고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에는요.
네.
받는 사람이 3.5% 재산 분할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네.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 분할로 자산을 이전을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사연자분의 아내는 현재 소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자랑 비양육자가 자신들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비양육자가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네. 우선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학력이나 경력, 과거 임금 수준 등 재반 사정을 추정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기도 하고요.
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어도 일을 하면 이 정도의 임금은 받을 것이다로 가정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소득이 없지만 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양육비 증액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까요?
네, 이후 사정이 변경이 된다면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내의 어떤 대출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시는 건데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됐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 도박으로 이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도박 중독을 인정해서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이 아이 둘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는 사연자분의 돈으로 구매하고 명의만 아내 것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명의 이전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되고요. 다만 재산 분할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세율인 3.5%가 아니라 이혼 재산 분할 특례 세율인 1.5%만 이제 부과가 됩니다. 위자료로 이제 받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과는 다른데요. 위자료는 현금으로 이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부동산으로 이제 이외의 위자료로 받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또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 사람당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이른바 1인 1메뉴를 도입하는 매장이 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시간 노트북 이용을 지양해달라고 권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카페에 머무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인 1메뉴 주문 원칙에 대한 불만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저마다 민폐 고객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1인 1메뉴를 도입하는 이유는 음료 한 잔을 주문해놓고 여럿이 장시간 머무르는 카공족, 그러니까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카공족은 카페 업주들한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09년 9월 대법원에서는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 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업주들의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카공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린다 론스타드의 Just One Look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es,